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지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잠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지금 사울 시대 이스라엘 해갖고 보면은 요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그리고 구술, 아람,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있고 북쪽으로는 에돔과 아멜렉이 있고 서쪽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사울의 삶은 주변 이방국들에 대한 그 침략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다윗이 있는 그 시글락이 바로 이곳 블레셋 영토에 있는 시글락 바로 이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 위쪽입니다. 북쪽 위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계곡과 벳산과 야베스 길르앗 이 위쪽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위쪽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블레셋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지금 아벡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기 아벡에 모였고 바로 이 아벡에 모였을 때 다윗을 블레셋 연합군에 속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갑론박을이 있었고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여러 방백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윗은 바로 이곳에 모였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쪽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과 그의 연합군들은 미스바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 계곡 바로 옆에 있는 이 샘 이쪽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벡에 모였던 블레셋 연합군은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계곡과 그 수넴 계곡에 수넴으로 가서 여기서 집결을 하게 되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진격하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해서 길보아산으로 쫓겨가다가 이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시체들은 바로 이 벳산 이곳에 성벽에 못 박혀 있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은 밤새 벳산으로 내려가서 벳산에 있는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다시 야베스로 와서 이곳에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31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중에는 세례입교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있을 세례입교 성찬식을 위해서 제가 따로 선택한 본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마침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이 오늘 그 순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그 본문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입교 및 성찬식이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상 31장을 함께 공부하게 했을까요? 즉 31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본문에서 침해, 즉 전쟁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그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될 때 주로 사용됐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하는 바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으로 쫓겨 도망갑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자, 지금 추격을 하는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붙잡을 정도로 바짝 추격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나머지 아들 3명 모두는 전사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 큰 것입니다. 요나단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려다가 자신이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옹호하고 지켰던 다윗을 향한 그의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차기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그였지만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되면은 자신은 신하로서 충성하겠다고 다윗과 약속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쟁통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앞서 살펴본 그 라함이라는 단어로서 본문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죽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체적인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실까 원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 보거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현들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 그는 자기 부하의 부인과 간통한 성범죄자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은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아니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아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의 이 같은 죽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욕망에 휩싸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곁에서 지키다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의 단순한 혈연적인 그 관계에 집착해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혹은 자기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 곁을 지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 했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기름 부으신 그 왕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조국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활을 든 궁수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그를 향해서 정겨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궁수가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음을 자각한 사울은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명하지만 부하는 사울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이에 그는 자기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중상을 입은 사울이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사울이 이 시점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자신을 능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결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능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던 것일까요? 사울의 말대로라면 사울은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국가는 할례받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자, 할례는 이미 우리가 세례입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러한 징표요 상징이요 또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적군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치욕당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30장에서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이 동족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이 할례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만약에 그에게 그렇게 있었다면 그는 적군 앞에서 자신이 능욕당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며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앞으로 겪게 될 그 육체적 고통을 떨쳐버리고자 스스로 자결하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사울의 삶. 그 삶은 결국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음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날 블레셋 군사들이 전리품을 회수하려고 길보아산에 올라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아스다롯 그 신전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봉헌을 하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블레셋 땅 방방곡곡에 다 뿌립니다. 또한 발가벗겨진 그들의 시체는 벳센 성벽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또 그들의 승리를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켰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자 초대왕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대대손손 계승하겠다고 했던 왕위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면 물론 자기가 차기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했던 자신의 아들들조차 모두 자기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성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비참한 모습은 그토록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반대하고 왕권 정치를 주장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해외 교포는 일반적으로 한국 이름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해외파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들 역시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헬라어 이름인 바울과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 모두를 갖고 있었고, 특히 그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사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히브리 이름 사울 대신에 라틴어로 작다 또는 낮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파울로스를 헬라어로 음역한 그 이방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울로 지칭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지냈던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그는 아마 삶의 목표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다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작은,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지극히 낮은 자로 섬기는 바울의 삶을 살겠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로 살아가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다섯 번을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낮은 자로 살겠다는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로마 서쪽 성문 약 한 5km 지점에는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 박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참수한 터에 건립된 교회가 있습니다. 산팔로 알레 트레 폰타나 교회,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진 머리가 세 번 튀었는데 바로 세 번 튀었던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았다고 전해져서 그 교회 이름을 새 분수 교회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그곳을 방문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스스로 낮은 자인 바울을 자처했던 사도 바울은 공교롭게도 이방인들에게 죽었고 또 목이 잘리는 수모를 당했지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룹니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지만 세상적인 욕망을 끝까지 거머쥐고 놓지 못했던 사울의 죽음과 주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평생 낮은 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던 바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울의 패전 및 사망 소식에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심히 욕되게 하고 있다는 그 비보를 접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패망 소식에 도망친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달리 밤새 벳센으로 달려가서 시체를 회수하여서 야베스에 돌아와서 장사를 치르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금식하며 애도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거하던 사람들이 이 같은 행동은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을 침략했을 때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구원해 주었던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러한 행동은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자 바로 그는 길르앗 야베스로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칭찬과 함께 다윗이 앞으로 그 길르앗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 야구팀이 지난달 21일 도쿄돔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미국을 8-0으로 아주 완파하고 초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아주 대역전한 그러한 그때 기억은 아주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12 이 경기는 병역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금이 욕심이 낼 만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팀조차도 역대 대표팀과 비교해 볼 때 결코 강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약체라고 할지라도 국가대표팀은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이 모인 그러한 조직입니다. 이 최고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그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는데 김인식 프리미어 12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에게 상식이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대회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일반적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움직여달라. 그 상식만 지켜지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구 대표팀에게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야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경기에 다가서는 룰을 지키며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야구인들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 상식 속에서 바로 애국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인 프로 야구 선수들이지만 국제대회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야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 감독이 말한 상식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윗이 칭찬한 것도 역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과거 사울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신앙인들이 상식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예배 환경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본당이래야 500명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님들은 근처 여러 공간에 흩어져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님들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찾는 이유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상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물론 잘하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상식 있는 신앙인으로 또 상식 있는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시켜가는 그 상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모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한나 그리고 그 아내의 신심을 믿고 품어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의 결실로 사무엘의 탄생이라는 기쁨으로 1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했던 사무엘상은 스스로 할례받은 자라고 자청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유대 사람으로 할례받은 사도 바울 역시 죽었습니다. 그것도 머리가 잘라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입교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세례받은 신앙인의 관점,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을 할례받지 않는 이방 국가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할례받은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상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식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후손들 심지어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상식을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받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쩌면 세례받기 전보다 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렸던 아버지 사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울 대신에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여서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해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왕이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체가 심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비보를 접하자 죽음을 불사하고 일사불란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예우를 다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입교식에 이어서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 낮게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같은 이름을 지닌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엄격했습니다. 동일하게 할례받은 두 사람이었지만 사울왕은 주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했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 섭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역사해 주실 주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믿고 삶의 자리를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상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